이 발명왕 에디슨은 아주 믿음이 대단히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60세가 되었을 때에 새롭게 뉴저지주에 실험실 14개를 만들고 더 왕성한 실험 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만 그 실험실이 홀라당 불에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 에디슨이 자기 조수에게 자기 어머니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구경 일생에 한번 할까 말까 하니까 오셔서 보라는 거예요. 불에 탄 에디슨 실험실, 그 이후로 에디슨의 나이 87세 때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87세에 새로운 실험실에서 발명활동을 시작하는 에디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 87세의 노인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 여러분, 에디슨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용기, 그 마음이 위대함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어떤 삶을 살고 얼마나 힘들고 어떻게 주저앉았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는 오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도라고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빠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고 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난 다음의 모습이 다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붙들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 이런 번씩 일곱 번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서 또 전진하는 성도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왠지 더 이상 영적인 진보가 없는 것 같아.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아니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이 답답한 상태, 영적인 정체 상태가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체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노를 저어도 저어도 계속 제자리입니다.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지쳐버립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민노라 하지만은 그저 조용히 낙심해 있는 성도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만 신앙생활에만 이런 정체 상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생활하는 분들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경험해봤을 겁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자식들이나 가족들만 없다면 그냥 콱 뭐합니까? 어떻게 잘하시네요. 해보신 것 같아. 그냥 콱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마음 아마 직장생활 하신 분들 몇 번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 들더라도 어때요? 콱 포기할 수 있습니까? 끝내버릴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콱 그냥 포기하고 끝내버리고 싶어도 단순한 게 인생이 아닙니다.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인 인생의 피곤함, 이게 우리를 짓누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가 있잖아요. 인생을 가만히 관찰해보고 세상을 관찰해보고 나서 만물의 피곤함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 거예요. 성에 안 찹니다. 늘 아쉽고 늘 답답하고 피곤한 게 만물이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짐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의 죄 또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아내고 택한 백성, 선민입니다. 축복의 백성입니다. 소위 종교적인 영적인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짐승 같은 이방인 바벨론들에게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신들이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변방에서 서러운 타향살이 기약 없이 포로로 살아갑니다. 우리 트로트의 명곡 있지 않습니까? 타향살이 몇 해던가. 그 다음 뭐예요? 손꼽아 헤어보니. 예? 손꼽아 헤어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36년도 긴데 70년 포로 생활. 다 절망했어요. 예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구나. 그런데도 이들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포기도 못하고 또 하나님 향해서 또 절망하고 탄식하고 꼼짝도 못하는 진퇴양난, 영적인 정체상태입니다. 본문 27절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알잖아요. 대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너희들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답답함을 내가 모른다고? 내가 너희를 돌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 흘러갈 때에 이들이 하나님께 많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화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자꾸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자포자기입니다. 마음이 절대로 움직이잖아요. 체념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더 이상 기대도 안 해요. 체념하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민노라 하면서 조용히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패배의식 속에. 조지 버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상태에, 이런 영적인 상태에 놓인 성도들의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굳게 닫힌 천국문을 캄캄한 어둠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손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계속 두드리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신앙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는 분 없습니까?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도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사하라 사막과 같이 메마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신학적 지식들은 우리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신학 박사라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할 때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지식이. 이쯤 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조차 의심스러워진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고 격려를 받아야 할 사실은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영적인 가뭄을 당한 신앙의 선조들이 이미 많이 있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왜 자신을 숨기시고 광야와 같은 곳에 우리를 두시는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 아무도 몰라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이 결코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장계나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막이 변화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계속 기도하고 구하며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주님밖에는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주님밖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믿음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요?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인내를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어서 속히 역사하옵소서. 역설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이와 비슷한 탄식을 자주 한다는 걸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 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28절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도 꼭 우리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얼마나 피곤하실까? 하나님 안녕히 주무세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잠잘 때라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심하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중에 피곤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무능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온 백성 전체가 70년의 역사적 암흑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절망이 짙습니다. 현실의 절망감과 피곤에 찌들 대로 찌들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 집구석을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환경을 보니까, 직장을 보니까, 내 몸의 건강상태를 보니까 이건 도무지 안 돼. 피곤에 찌들 대로 찌들어 있고 눌려 있는 거예요. 도무지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무지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 같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오죽하면은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쓰러지되. 여러분, 소년, 혈기 왕성한 소년들, 장정들, 정말 왕성하게 사회활동하는 그런 장정들도 쓰러진답니다. 자빠진답니다. 그 사회 전체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다 희망이 없습니다. 믿음도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겨우 하나님 붙들고 있는 상태. 이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31절에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힘을 주신다고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이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막 뭐 보약 먹고 힘, 막 뭐 운동하고 힘내가지고 하는 그런 힘은요, 마치 참새들이 날개짓하는 힘과 같아요. 참새가 날개짓하는 거 보셨어요? 참새는 날 때 어때요? 계속 이럽니다. 얼마나 날개짓을 빨리 하는지 몰라요.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이렇게 합니까? 독수리는 큰 날개를 펼치고요, 푸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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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날개짓도 안 해요. 바람이 불면 어때요? 쫙 펼쳐놓고 슉. 참새는 이렇게 하지만은 독수리는 바람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새바람, 하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날개로 그걸 받아서 타고 날아오르는 거예요. 이 힘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오직, 오직, 오직이라는 말은 강조할 때 씁니다.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성도는 어떻게 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어떤 힘을 얻느냐,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뭐하면은 앙망하면, 앙망하면, 이 앙망한다는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원어가 카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하나로 그냥 비틀어 가지고 하나로 꽉 묶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어떨 때는 회의가 오고 낙심이 오고 흔들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12번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까? 오죽하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뭐 나올 때 다르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로 카바, 앙망 묶어가지고 꽉 줄로 묶듯이 묶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뭐 한다고요? 집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지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한테 복종시킨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걸었습니까? 왼쪽 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쪽 발을 내딛고 오른쪽 발이 내지기 왼쪽 발을 내딛고 그렇게 한 게 아니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봤을 때는 자기가 무리를 걷는지도 모르고 걸었어요. 그 능력이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보니까 물이 보이고 파도가 치고 아이고야 큰일 났다 하는 순간 빠져버렸어요.
하나님만 크게 보일 때, 하나님만 앙망할 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이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절대로 세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떻게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이 전심이 중요한 거예요. 전심이. 이때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은 삶의 피곤과 허물을 이겨내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거예요. 커버 하셨던 커버. 앙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막 기쁘고 설레이고 그렇습니까?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저도 이제 좀 연세가 들어가시는지 새해가 됐는데 별 느낌이 없어요. 또 한 해가 가나 보다. 연세가 좀 드신 어르신들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나이대로 속도가 빨리 진행된다면서요.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80대는 속도 위반에 걸리고 계속 막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새해가 시작됐는데 새로운 마음, 설레이는 열정, 뜨거운 마음, 기대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또 왔나? 또 가나? 또 왔나? 또 가나? 만약 그래 된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늙어버리는 거예요. 헬라어로 사람이라는 것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 그런데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자. 사람이 왜 사람이냐고요? 아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볼 줄 알아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것은 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 위를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충만하게 번성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뭐 보양 먹고 운동해가지고 길러내는 그런 육체적인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에 총체적으로 부어지는 전인격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올 한 해 출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올 한 해 꼭 붙들고 가야 될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영, 새 마음, 새 몸을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새 영, 새 마음, 새 몸을 주시옵소서. 다시요. 새 영, 새 마음, 새 몸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올 한 해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달려갈 수 있기 위하여 이것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새 영입니다. 우리의 영에 성령께서 새로운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92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어떤 기름요?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주 그냥 튀길 대로 튀겨가지고 다 그냥 썩어빠진 기름이 아니라 신선한 기름.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보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긴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제일 먼저 채워넣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채워넣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주유소에 가면 그냥 기름 채워달라고 안 합니다. 만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기름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채워 넣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첫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영에 새로운 신선한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이 새로운 기름이 부어졌을 때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새 영을 덧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입니다. 새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한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그 권사님이 귀하고 감사해서 제가 격려하는 전화를 했어요. 이 권사님이 좀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좀 막 힘든 상황 속에서 지난 6개월 동안, 6개월 전에 마음에 작심을 하고 성경을 필사하기로 작심을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작년 한 해가 저물기 전에 6개월 동안에 성경을 다 한 권을 다 필사하겠다. 신구약 성경을. 31일이 아니라 30일 날 저녁에 성경 한 권을 다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 자빠지겠는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 우울함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앉아가지고 그것도요 제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뭐 설교 방송 틀어놓고 성경을 필사하는데 막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채널을 고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인포메이션으로 들어오니까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는지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니까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채널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에 우리의 채널을 고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허리도 좋아지셨다 그래요. 마음도 새로워졌다 그럽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쳐다보고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고 여러분의 문제를 쳐다보니까 자꾸만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세 번째는 새로운 몸입니다. 우리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단골 변명이 뭡니까? 마음에는 뭐라고요? 원의로 돼. 마음으로는 다 했어요. 그런데 뭐가 약합니까? 육신이 약하다. 하나님께 여러분 건강을 구하십시오. 즐기고 죄짓고 쾌락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약수터 가고 왜 등산 가고 왜 운동하고 왜 좋은 거 먹고 왜 합니까? 우리가 건강해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건강을 위하여, 그저 인생 자체를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주의 나라와 주의 열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건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건강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갈렙을 보세요. 85세의 나이에 싸움에 출입을 감당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요 한 달 전부터 마음에 굳게 마음먹은 게 있습니다. 너무 막 과중한 사역들 막 정신없이 열정에 끌려 사역하다 보니까 제가 몸을 별로 못 돌봤어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이 체력이 이제는 이전과 다른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단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조금 아직 허리나 다리가 좀 완전하진 않지만 하루에 최소한 4kg 이상 그리고 힘을 받을 때는 6kg, 7kg도 어제 저녁에도 6kg 뛰었습니다. 가볍게 뛰었어요. 뛰는데요. 막 뛰면서 걸으면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대구의 어느 교회에 은퇴하신 담임 목사님은 부교역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영역은 체력이다 그래가지고요. 그 부교역자들에게 아침에 저는 집합해가지고 마라톤을 했답니다. 제가 그래서 내일 아침에 우리 예,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러나 제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몸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체력이 중요한,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프고 넘어지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 매일은 어제 스케줄 때문에 안 돼. 그러나 거의 매일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도 자빠지고 쉬고 싶어요. 설교 마치고 나면 완전히 탈진합니다. 그런데 또 할 거예요. 오늘 또 달릴 겁니다. 왜요? 몸도 하나님의 사역,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갈렙 보세요. 85세의 나이에 그냥 건강의 축복만 구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갈렙은 성전된 하나님이 맡기신 몸을 잘 관리했을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몸입니다. 몸도 게으를 대로 방치해버리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성전된 여러 몸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에 도전받고 바로 마라톤하면 몸살나 쓰러지니까 지혜롭게 하세요. 삼손을 보세요. 그 엄청난 초자연적인 강력을 강건함을 가졌는데도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다 소진해버리고 죄지어버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그 말로가 끝이 나고 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 몸을 더 입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적인 힘을 부어줄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참새 같은 힘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초자연적인 능력,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성령의 새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입니다. 이미 체념했습니까? 이미 포기했습니까? 이미 주저앉아 있습니까? 마음을 벌떡하고 일으키십시오. 그리하여 다시금 주님 손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나올 때마다 다시금 새롭게 부어주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